이제 오늘로서 전도서 12장의 강해가 마쳐집니다. 지난주서부터는 이제 전도서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 결론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청년의 때에, 혹자는 이건 뭐 청년들이나 들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어떤 특정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만 쓴 책일 수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개념에서 하는 말인가를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 사람들은 청년할 때 어떤 동요가 같이 등장을 하냐면 새벽이라는 말도 같이 씁니다. 왜냐하면 새벽은 어둠이 끝나고 하루가 막 돋는 햇볕과 같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시간 자체가. 청년들이 그렇죠. 이제 지난 어린 시절이 맞춰지고 이제 사회로 세상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자존하여 독립해서 무언가를 막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연령적 개념으로는 이 청년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새벽 같은, 그래서 새벽 같은 청년들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를 시작하는 시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아주 복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질 수 없다는 엄숙함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청년이라는 말이 그렇게 젊은이들에게만 정말 해당되는 얘기일까? 히브리 사람들의 보편적 청년에 대한 이해를 좀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쟁을 하면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러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소집이 될까요? 청년들이, 강하고 빠른 청년들이 소집이 될까요? 청년들이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적어도 청년이라고 호칭할 때는 단순히 나이가 젊은 일정 대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뜻이 됩니다. 군대에 징집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어떤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모든 존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청년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속에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부름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나라 아직 징집 제도가 있죠. 모병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징집을 합니다. 일정 연령이 되면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4대 의무 중에 하나를 감당을 해야 돼요. 국방의 의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존재를 모두를 통칭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라는 얘기는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명을 따라 창조되었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뭡니까? 이미 청년이에요. 근데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이게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청년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60 넘으신 분이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그게 분명하면 그분은 청년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아무리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것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이 선명하게 새롭게 각인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 한번 볼까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겪게 될 모든 노화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 인생이 태어나서 늙어지는가? 방금 아기들 유아세례 받았죠. 교회는요 참 재밌는 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사연이 다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태어나고 사망까지 모든 돌봄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 출산 신방을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인생이 일생을 마치면 죽겠죠? 그러면 장례 예배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사실 인생의 전체에 걸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과정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2절의 이야기는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가를 문학적 표현으로 아주 재밌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과정을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그런 날에는 무엇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요.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시대마다 같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직장을 은퇴하고 물러나면 노인이 되겠죠. 한참 열심히 땀 흘리 일하던 현장에서 물러나면 노인이 됩니다. 그러면 집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로 일터를 갖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될 젊은이들이 집을 지킵니까? 노인들이 집을 지킵니까? 노인들이 집을 지키죠. 그 노인들이 노화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요. 커피 많이 마셔가지고 오는 수전증 말고, 여러분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손 떨립니다 나중에. 저도 이제 커피를 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절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노화가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이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손떨림, 손이 떨려요.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돼요. 덜덜덜 떨려가지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된대요? 구부러진대요. 자, 이 말은 뼈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사람이요, 최고 절정으로 자라서 1m 80까지 자랐다 합시다. 그러면 나이가 한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이 뼈가 삭아서 키가 줄어듭니다. 평균 사람이 평생 한 많이 줄면 3cm 정도가 키가 작아져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점점점 키가 작아지세요. 왜냐하면 뼈가 삭고 내려앉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등이 구부러집니다. 이 인간은 직립보형 아닙니까? 유일하게 서서 다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뼈가 내려앉아요. 그리고 그게 서서히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허리가 굽어지죠. 뭐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구부러지는 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노화의 과정을 통해서 허리가 구부러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 다음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으며, 맷돌질이 뭘까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그 맷돌질과 유사한 기관이 어느 기관일까요? 이를 얘기합니다. 이 넓적한 이. 여기에다 음식을 넣으면 거기서 갈죠? 그리고는 삼킵니다. 그 맷돌질이 이빨을 얘기하는데 그게 점점 빠져요. 저도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한번 이 앞에를 몽창 가른 적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임플란트 한 거예요. 제 이가 아니에요, 이게. 예. 요즘 기술이 좋아서 멀쩡하게 자기 이처럼 하고 다니는데 이게 제 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사과 같은 거 직접 깨물지를 못해요. 옆으로 하거나 썰어서 먹죠.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이제 몸이 다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빠져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자, 이제 각각 무엇을 표현하는지 대충 알겠죠? 여기 창은 뭘 얘기할까요? 눈. 눈을 얘기해요.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어두워져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게, 예, 공부는 다 때가 있느니라. 나이가 들면 세 가지가 안 돼요. 손 떨려서 글씨 못 쓰죠? 눈 어두워서 보지 못하죠? 제일 결정적인 게 집어넣으면 바로 나와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잔소리 같았는데 그 얘기가 다 일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찬양대 POP 같이 한번 시작. 자, 보세요.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건 입을 얘기합니다. 입이 왜 닫혀집니까?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늙으면 이가 다 빠지기 때문에 음식 먹는 게 별로 그렇게 욕구가 없어져요. 그래서 뭐 대충 그냥 허기만 채우고 이렇게 됩니다. 젊을 때는 뭐 어디가 맛있대더라 그러면 먼 길을 마다고 찾아가서 꼭 한 번은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미식가들도 나이가 들면 입맛도 다 변해요. 그래서 입을 열 기회가 많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문들이 닫힌다는 말은 입이 점점 닫혀진다는 얘기예요. 말수가 적어지고. 그래서 이 노인성 우울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증세가 말수가 적어지세요. 집에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변화의 조짐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요즘 이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노인들은 나이가 드시면 일단 역할 박탈이 크죠. 그 다음에 병 찾아오죠. 경제적 빈곤, 그 다음에 인간적인 고독감. 이게 4대 노인의 문제 아니에요. 이런 거를 우리 젊은 세대들이 피할 수 없이 감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늙음은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누구나 오늘 여기에 천하장사라도 이 과정을 다 겪게 돼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다음 보십시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 이렇게 어르신들 있으면 새벽같이 일어나는 분이 누굽니까? 젊은이들이에요?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꾸 여기저기 구석구석 부시럭부시럭 다니면서 자꾸 뭘 찾아요. 우리 어머니도 자꾸 하루종일 찾아요. 하루종일 보면은. 근데 노인이 되면 잠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소리에 일어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4절 하반절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질 것이며, 여러분 우리 인체 기관 중에 제일 늦게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제일 늦게 노화가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전하고 외치라 그 말이에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예. 죽을 때까지 전하고 외치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무리 목소리가 늦게 노화의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늙는다 안 늙는다 무슨 소리입니까? 늙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저도 그 20대 때 목소리 그 테이프를 들어보면 그때는 그 릴 테이프 아니었습니까? 여자 목소리 같았어요. 목소리가 제가 굉장히 청하고 맑고 목소리가 고왔어요. 아니, 진짜입니다. 아니, 목사가 이게 어느 자리인데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랬는데 제가 충인교회에서 4년간을 금요일마다 혼자 철야 인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목이 나가버렸습니다. 성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1년 동안을 목소리를 거의 못 냈어요. 별별 병원을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는 수술을 할까? 아주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상을 했는가 하면, 아, 내가 결국엔 이러다가 목소리를 못 쓰게 되면 중학교 때 불었던 그 트럼펫, 제가 중학교 때 잠깐 트럼펫을 불었어요. 실제 불었다니까요. 그거라도 다시 잡아서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청계천에 가서 트럼펫을 다시 사왔어요. 나팔 연습을 다시 하려고. 그런데 미국 가가지고 목회를 하고 또 한국에 와서 부임을 하면서 마치 그 창하는 사람들처럼 목소리가 터지든 말든 한번 정면 돌파를 해보자. 그리고는 확 질러버렸어요. 아끼니까 목소리가 더 안 났더라고요. 확 질러버리니까 목소리가 터지긴 터졌는데 이런 목소리로 터졌어요. 이 지금 제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하고 좀 사람들이 귀에는 썩 그렇게 뭐 유쾌한 음성은 아니에요. 게다가 제 음성 자체가 테너라서 이 새벽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음을 높게 잡아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뭐 잠도 들킨 분들 놓고 막 혈압 올리게 만들고 말이죠. 한날은 새벽 예배 때 무슨 찬송을 골랐는가 하면 예수 예수 그 부활절 부르는 노래 있죠. 그걸 저도 잠이 들겠는지 그걸 어떻게 불러가지고 부르게 됐는데 막 성도님들이 핏대를 올려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이게 목소리 다 변해요. 예.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음성이 이렇게 템포가 늦어집니다. 젊을 때는 막 속사포처럼 빠르게 얘기했는데 음성이 템포도 늦어지고 목소리도 굵어지고 탁해지고 저처럼 이렇게 돼요. 아멘? 근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것도 노아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5절을 보시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연세가 드시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고층 아파트를 아주 싫어해요. 게다가 또 나이가 들었는데 청룡열차 그런 거 타기 좋아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야,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타냐 그러지. 나 저거 타고 싶은데. 그런 할아버지, 그런 할머니 보셨어요? 없어요. 나이가 드시면 높은 곳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땅하고 점점 가까이, 왜냐하면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생리적으로 낮은 곳을 좋아하시지 높은 곳 올라가는 걸 싫어하세요. 게다가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길에서는 뭐 할 것이며 놀랄 것이며 할머니들은 애들이 저쪽에서 공을 차고 있는데도 에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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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기 한 100m 가지도 남았는데 저희 장모님이 그러세요. 장모님이 그렇게 잘 놀래서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난이라도 놀리지 마세요. 아주 큰일 납니다. 아주 큰일 나요. 그리고 이 심장이 아무리 건강한 분이라도 어르신들 심장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너 다 됐다 그러면 딱 기계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래키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것에 자주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여러분 살구나무가 꽃이 피면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흰 색깔이 됩니다. 머리가 하얘진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환경 문제 때문에 젊은이들도 흰 머리들이 많은데 저는 서른 살부터 머리가 희었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 쪽 외탁을 해가지고 어머님이 백발이에요. 젊을 때부터 흰 머리가 많았어요. 그게 전 대학 다닐 때부터 흰 머리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이게 염색한 겁니다. 3.1교회 온다고 염색을 해가지고. 안 그러고 그 이전에는 그냥 흰머리 채로 다녔는데 어떻게 염색하지 말까요? 이걸 언제 한번 이렇게 우리 투표해가지고 한번 결정을 해야 되겠어. 예. 요즘은 그 어떤 청년들은 아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는 분도 있고 새까맣게 염색을 하고 오면 아 젊어서 보기 좋네요. 사실 뭐 속이 젊어야지 뭐 머리만 젊으면 뭐합니까? 근데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말은 백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3.1교회로 오면은 백발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또 찾은 들 다 염색들을 하고 오셔서 몰라요. 근데 일반 정상적인 뭐 그렇다고 여기가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일반 교회 가면 앞자리가 소복해요. 흰눈 내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앉아주셔가지고. 근데 우린 전부 이제 뭐 20, 30대 뭐 많아야 40대니까 근데 일반 교회 가면 40대는 애기들이 애기들. 나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외형적으로 나타난 노아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머리가 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또 볼까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히브리 사람들은 경쾌하고 빠르고 가벼운 상징적 곤충이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옷에 붙었는데도 그게 힘이 들어요. 저는 한 번은 어머님이 성경책을 절 보고 좀 교회 갖다 놓으래요. 당신도 지금 교회 가시면서 아니 어머니 들고 가세요 그냥 그랬대요. 아니 무거워서 못 들고 가겠대요. 아 이게 무거워요. 그걸 몰랐는데 어르신들이 가방에 성경책 하나 넣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게 늙어오는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1, 2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책 안 갖고 다니는 젊은이들은 전부 늙은이들이에요. 그것도 무거운 거예요. 성경책 꼭 다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성경책 가방에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 하세요. 여기 지금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조그마한 것에도 그걸 버거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도 우리 3.1교회 젊은이들은 차 안이든지 어르신들 계시면 반드시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근데 이게 또 요즘에는 하도 이상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들고 튀는 줄 알고 오히려 꼭 더 앉죠. 저리 가라고. 야단 맞죠, 오히려. 요즘 또 그런 게 실례더라고요. 그리고 전철 같은데, 버스 같은데 타서 가방 들어준다 그러면 왜 이러냐, 얘가. 옛날에는 그런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저 험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러든 말든 어르신들 무거운 거 들고 가시면은 여러분 대신 쫓아가서 이어드리십시오. 그럼 오늘 성경에 또 보십시다. 정욕이 그치리니. 근데 이게 원래 성경에는 정욕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원욕이라고 되어 원욕. 원욕이 뭡니까? 식욕, 정욕, 성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점점 쇠퇴해진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다 귀찮고 힘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볼까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제 거의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사 구분이 안 되는 시간이 찾아와요.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내 앞인지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조문객이 오는 거죠. 자,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이제 6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근데 영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나서 그 코에 뭘 집어넣죠? 생기를 집어넣자 그가 뭐가 됩니까? 산 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놀랍게도 악한 자도 부활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생명 없는 자도 부활을 해요. 근데 무슨 부활로 일어납니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요. 자, 이것을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한번 찾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렇게 한 인생이 저물어가고 죽음이 찾아오면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날이 오면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 눈에 이웃을 위해 흘렸던 눈물이 있는가? 그대들 눈에 이웃을 위해 수고했던 섬김의 상은 있는가? 그대들 발걸음에 이웃을 위해 전했던 복음의 걸음이 있었는가? 반드시 이걸 물으실 겁니다. 언제요? 그 마지막 날이 오면. 그래서 성경 기자는 오늘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장 1절을 기억하시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기 직함을 세 가지로 소개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무슨 직함이 제일 앞에 있어요? 전도자라는 직함이 제일 앞에 있어요. 다윗의 아들로도 살아봤고 예루살렘 왕으로도 살아봤지만 생애에 남는 건 전도자의 삶만이 남더라. 근데 그 전도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코헬렛, 불러내서 가르치고 전하고 외치다. 이게 전도자라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12장 가장 마지막 9절에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돌아가서 12장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전체가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여기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는 말은 바로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는 평생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 왕으로 살았지만 평생 어떤 삶을 경주했다는 겁니까? 전도자로서의 삶을 경주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 딱 구절의 한 단어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이제 우리는 12장에 걸친 전도서를 마감합니다. 최종적 결론은 뭡니까?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깨닫는 자, 은혜 받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지키십시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전도서가 12장에 걸쳐 일관되게 강조했던 게 뭐예요? 내일은 없다. 오늘만 존재할 뿐이다. 그 말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일은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시간의 주권자는 누구란 얘기였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였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뭡니까? 오늘이란 시간이에요. 오늘! 나에게 은혜의 자리가 주어졌으면 은혜 받으러 나와야 돼요. 나에게 복음 전할 시간이 주어졌으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그것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1, 2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린 말씀인데 1956년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마치고 졸업을 했죠.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과 함께 다섯 명의 청년들이 에콰도르, 그때까지만 해도 에콰도르는 아주 미개한 땅이었습니다. 식인종이 사는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종족은 아콰족입니다. 아콰족. 잔인하고 독하기로 이름난 족속이에요. 조그만 소형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렸습니다. 텐트를 치고 그 아콰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닷새가 지났는데도 선교 본부에 소식이 뚝 끊겼어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선교 본부에서는 다시 소형 비행기를 보내서 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지내고 있는가를 이제 탐색을 했습니다. 아직 20대 청년들이기 때문에. 짐 엘리엇은 29이었어요. 선교 본부에서 현장을 확인하러 왔는데 기절초풍할 일들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무참하게 다섯 명의 청년들이 살해되어 피가 흥건한 채 해변 모래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들의 호주머니에 호신용으로 차고 있었던 권총 속에 총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 총을 뽑아들어서 신변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총을 발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총을 뽑지 않은 채 그대로 죽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사를 해보니까. 이 소식이 고국에 알려지고 라이프지, 타임지에서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첫머리에 이런 제목이 붙여집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이 꽃다운 젊은이들이 그렇게 어렵사리 공부를 해서 그 혹독한 잔인한 족속의 밀림으로 들어가 불과 며칠 만에 시체 더미가 되어서 고국의 품에 안긴다는 이 일이 이게 도대체 무슨 낭비인가? 장례는 다 끝나고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찾아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찾아온 기자에게 이것이 무슨 낭비냐고요? 이것이 무슨 낭비냐고요? 왜 그런 제아의 제목을 쓰셨습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나의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휘튼 대학에서 남편이 공부를 할 때 써두었던 일기를 기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일기 속에는 10년 전 일기예요. 19살 때 쓴 일기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남은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 소멸시킬 수 있도록,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그리고 짐 엘리엇은 그 에콰도르 아콰족 밀림 속에서 29 나이에 이 일기를 쓴 지 10년 후 그렇게 처참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기자 한 구석에 이런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게 다시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아요. 이런 글귀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엘리자베스는 남은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이 숨져간 그 피해 땅에 온 가족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한 대가가 오랜 세월 후에 꽃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 출신인 크리스찬 한 명이 빌리 그레함이 전도 집회를 할 때 간증을 하기 위해서 날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수많의 청중 앞에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콰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 젊은이들을 처참하게 죽였던 아콰족 추장의 전도 집회에서의 간증의 실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3.1교회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낭비냐고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오늘이라는 시간밖에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날이 올 때, 자, 여러분, 전도서 12장에 걸쳐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이것을 결단하고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1, 2월부터 시작되는 모든 선교의 현장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가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을 위해 준비하고자 하는 한 주간의 남은 새벽 기도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12장에 걸쳐 말씀을 들은 자로서의 분명한 삶의 결단인 것입니다. 추우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요? 눈이 오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요? 비가 오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군대 가면 일부러 추운 날을 택해서 혹한기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혹한기 훈련. 이 겨울 특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서 혹한기 영적 훈련을 준비하신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주님의 뜻을 무슨 배짱으로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자유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능동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의 차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서를 마친 그 보답은 그 결과는 1, 2월에 선교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준비한 모든 은혜 받을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 없이 전부 동참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신통치 않아요. 믿습니까? 일어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이끄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12장에 걸친 전도서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정상에 섰던 솔로몬이 살아보니 모든 게 헛되고 모순투성이고 내일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요. 오늘 솔로몬은 다윗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왕으로서가 아니라 전도자로서 절절한 마음으로 이 시대 성도들에게 이 부탁을 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날에 우리 눈에 이웃을 위해 흘렸던 눈물이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 수고했던 상은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 전했던 전도자의 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지시옵소서.